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아침 12월 28일입니다. 어느새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춥고 눈비가 오는 연말입니다. 마음만은 힘찬 2025년을 향한 햇빛 찬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초에 67세가 되면서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불을 처음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되나요? 또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페이먼트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우선 이분은 소셜 시큐리티를 타기 전에부터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메디케어는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근데 메디케이드,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65세 이후에부터 갖는 거기 때문에 레귤라 메디케이드입니다.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한 달에 수입이 1255불 미만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자산이 4000불 혼자일 경우에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소사주기를 타도 1200불을 탄다고 가정이 되니까 내년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레귤라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소사주기 임금 1200불이 그 임금만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하면은 현재 자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사주기를 처음 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기본 문제를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필요한 거니까요.
네.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누구나 다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택시를 낼 때 소셜 시큐리티 택시를 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택시를 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임금의 6.2%를 내고 메디케어 택시는 1.45%의 택시를 냅니다. 그래서 합해서 7.65%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는 일정한 액수에 한해서 세금을 소셜 시큐리티 택시를 냅니다. 인컴 소셜 시큐리티 택시를 내는 인컴은 분기에 1810불을 미니멈으로 해서 그 이상 액수에 대해서만 소셜 시큐리티 택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불 인컴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의 인컴이 맥시멈 176,100불. 176,100불이 될 때까지 소셜 시큐리티 택스 6.2%를 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택스는 모든 인컴 1불에서부터 무한대로 모든 인컴의 1.45%를 메디케어 택스로 냅니다. 물론 20만불, 연 20만불 이상 임금이 되는 사람들은 0.9%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54%를 그 메디케어 택스로 내게 됩니다. 예, 1.45%는 20만불 임금 미만, 20만불 이상 임금이 된 사람들은 0.9%가 추가가 돼서 1.54%를 메디케어 택스로 내게 됩니다. 무한대로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내 거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나 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뱅킹만 되는 나라이면은 그곳에 가서 내 소셜 시큐리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외국에 나가서는 커버가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는 개인 부채에 대한 은행에서 그 차압하는 거 있죠. 그게 대상이 안 됩니다. 차압에서 이민화지 되어 있다 하는 것. 물론 정부 납부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지금 현재 타신 분들은 66세가 되면은 100% 소셜 시큐리티를 타게 됩니다. 물론 62세부터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탈 수가 있습니다. 62세 타게 되면은 75%, 63세 때는 80%, 65세 때는 93%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66세가 되면 100%를 타게 되고 1960년생 이후부터 67세가 되면은 그 풀 소셜 시큐리티를 100%를 타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그 62세부터 얼리 소셜 시큐리티를 탈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62세에서 타게 되면은 전체 액수의 70%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63세 때 타게 되면은 75%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100%를 탈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세나 67세 때도 타지 않고 나는 홀드하겠다. 소셜 시큐리티를. 다른 인컴이 있어서 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까지 소셜 시큐리티를 홀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내가 타야 할 내 돈을 정부가 70세까지 홀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 8%의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은 후에 타게 되면은 8%가 연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더 많이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맨 분들이 리타이하면서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에 이제 두 부부가 살면서 조인트 텍스 리턴을 두 부부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없으면은 수 크레딧이 있는 사람 부부 중 소셜 시큐리티의 약 50%를 탈 수 있도록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두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중에서 높은 것을 미망인이 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타면서 페이먼트가 공제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공제돼서 나오는 것은 메디케어 팟 B 프리미엄. 뭐 내년부터는 월 185불이죠. 그거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공제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팟 C 플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죠. 그건 이제 보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플랜도 있는데 만약 있는 플랜일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험료가 공제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팟 D 약가 플랜도 역시 월 보험료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공제돼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소셜 시큐리티는 원칙적으로 택세블 아이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낸 거기 때문에 세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인컴이 있는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를 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세가 넘어서서 일을 만약에 하면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타게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액수가 택스 아이템이 됩니다. 택스 인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닝 인컴이 연 25,000불에서부터 34,000불 사이에 인컴이 있다면은 내가 타는 소셜 시큐리티의 50%가 택세블 아이템이 됩니다. 아. 택스 대상이 됩니다. 그 액수를 직접 택스를 낸다는 게 아니고 택스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000불 이상 인컴이 있는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의 80%가 택세블 아이템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페이먼트가 관여가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범위가 많은데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택서블 인컴이 된다는 말씀은 결국 나중에 택스를 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예, 인컴, 택스 대상이 되는 인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를 2만 불 연 토탈 탄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이 3만 4천 불 이상 일을 해서 어닝 인컴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의 2만 불의 85%가 택세블 아이템이 됩니다. 택스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만 불에서 85%면 한 1만 5천 불 되죠. 그 돈이 택스를 내야 하는 인컴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taxable income은 택스 세금을 내야 되는 인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60대가 되면서 62세, 그다음에 65세, 그리고 또 66세, 7세가 많은 그 중요한 에이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그 나이가 돼 가 가실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AWCA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고요.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혹은 전화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편지 소개합니다. 저는 조지아주에 사는 76세의 시민권자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로 월 1600불을 받고 있고 저의 77세인 아내가 메디케이드에 의한 양로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 자산이 4만 불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쳐올 변동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양로원을 가기 위해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에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인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개인, 그러니까 롱텀케어에 해당이 되는 사람 개인의 한 달의 인컴이 2873불 미만을 해야 되고 두 부부일 경우에는 자산이, 은행 자산이 3000불 미만을 해야만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됩니다. 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지금 이분들은 은행에 4만 불 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최근에 생긴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모든 스테이트가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두 부부 중에 살다가 같이 살 때는 두 분의 인컴이 합해지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분이 살면서 저축해 놓은 은행의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요. 그래서 이 법이 새로 생긴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서 양로원을 가게 되면은 나머지 커뮤니티에 있는 스파우스는 미니멈 생활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지만 세빙되어 있는 은행 자산이 그것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양로원을 가게 되면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미니멈 생활 보장을 받습니다. 한쪽이 받고 있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미니멈 보장을 받습니다. 그거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는 2,580불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스테이트는 3,800불 되는 데도 있고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미니멈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빙된 자산은 일정한 액수는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소유하는 걸로 커뮤니티 스파우스에 귀속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커뮤니티 스파우스에 귀속이 되어버리면 양로원 가는 분은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제도가 법이 지금 생겨가지고 적용이 각 세대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아의 경우는요, 미니멈 생활 보장,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미니멈 생활 보장, 월, 미니멈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 MMMNA라고 그럽니다. 그게 조지아는 3,948불이에요. 3,948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남편이 받고 있는 소사수기지가 1,600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3,948불이 미니멈 생활보장액이니까 그거 빼면 얼마입니까? 야, 2,348불을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아.
커뮤니티 스파우스가요. 그리고 보통 스테이트마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할 수 있는 은행 자산은 보통 이제 3만 1,000불에서부터 15만 7,000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스테이트는 보니까 15만 7,920불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4만 불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 4만 불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로원에 가는 스파우스 부인은 은행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신청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이 다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이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지아뿐만이 아니고 스테이트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메디케이드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신청할 때 모든 것을 다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조지아 스테이트의 메디케이드 시스템,
네.
그 메디케이드, 기본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스테이트마다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칠드런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 레귤러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SSR 메디케이드, 이런 기본 메디케이드를 다 관장하는 시스템이 스테이트마다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비슷한 그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는 뉴저지 패밀리 케어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의 경우는 조지아가 아마 피치 스테이트인 것 같습니다. 피치 스테이트 헬스 플랜입니다. 거기가 이제 메디케이드 오피스입니다. 거기 전화번호가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0-704-1484 거기 전화하시면은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것을 다 설명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고 또 염려 없이 신청을 하셔서 부인의 롱텀케 메디케이드를 받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살다가 어느 한 분이 널싱홈에 가게 됐을 때 널싱홈에 가지 않고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서포트 해주고 또 널싱홈에 가시는 분은 널싱홈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가 시작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중산층들이 노인들이 네.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확대시킨 거죠. 확대시켜서 결국 이제 메디케이드 예산이 많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AWCA로 연락 주시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AWCA에서는 상담과 관련해서는 따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벌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혹은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유씨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함께하는 겨울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의학 영양학 임경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오늘도 저희들이 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좀 또 배워볼까요?
네. 네. 무병장수 기본, 바로 혈관을 어떻게 우리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액은요.
네.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 다니면서 영양 공급도 해주고요. 네. 또 노폐물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의미하고요. 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혈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네. 또 세포에 노폐물이 쌓여서 각종 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유해 물질은 또 차단하고 또 체내 항성성을 유지하는 혈행 건강의 그 첫 걸음이 바로 혈관 관리라서 네.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혈관 건강에 이제 위험을 주는 요소들이 네. 있을 텐데요.
네. 일단 혈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요. 일단 네. 심혈관 질환에 우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은요. 혈관과 심장의 그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을 의미하고요. 고혈압, 협신증, 뇌졸중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돌연사의 80%를 차지하는 게 이게 급성 심근경색 또 심혈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의 2위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로 꼽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혈관 또 혈액순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예방한다면 정말 그 건강이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네. 혈관을 건강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궁금해져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뭐 많은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네. 슈퍼푸드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블루베리입니다.
아, 블루베리.
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혈관 질환에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규칙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런 그룹에서는요. 혈압이 개선되고 그리고 네. 동맥경화 완화와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면은 통곡물인데요. 네. 현미와 기디 이런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통곡물이 그런 식이섬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뭐 식이섬유 암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연구팀에 의하면요. 통곡물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았던 그런 그룹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요. 무려 17%나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곡물을 섭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아무래도 이제 호두, 아몬드, 각종 견과류가 유해 콜레스테롤의 LDL을 저하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심장학 에서는요 일주일에 5번 이상의 견과류를 섭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심증의 발병률을 줄이고요. 네.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도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요. 한 막 반줌 정도.
반줌.
예, 요거를 네. 이렇게 드실 때 이 반줌인데 요것도 가능하면 이제 금방 산패되거든요. 네. 그래서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견과류를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계열의 감귤류입니다. 네. 감귤하면 뭐 귤,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인데요. 네, 내경 세계 발생을 낮춰 주고 모세 혈관을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인데요. 이 칼륨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뇌졸중에 걸린 위험을 21%나 낮췄다고 합니다.
와우,
네.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콩, 버섯, 시금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드시는 그런 음식인데 그때 네, 그냥 뭐 해조류, 견과류, 시금치, 버섯, 채소 이런 것들을 매일 같이 적어도 하루에 1.64g 정도만 섭취를 한다 했더라도
네.
뇌졸중의 위험을 21% 낮춘다고 하니까요. 큰 양은 아니지만 내가 매일같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나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햄프시드라는 거 아마 마트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혈관 건강에 천연 영양제다 이렇게 불릴 만큼
네.
햄프시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왜 좋으냐면은 햄프시드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불포화.
네네. 네. 우리가 뭐 오메가3 뭐 네. 이런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곡물 같은데 씨드니까 씨앗이잖아요.
네.
이 씨앗 안에 이러한 그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은 우리가 보통 아, 오메가3 하면 연어, 생선 이렇게 떠올리는데 네, 이런 곡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나쁜 그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요. 혈관 속에.
네.
피부라든가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햄프시드는 해외 유명한 그 스타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더 유명해진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음의 CRC라고 불리는 햄프시드가
네.
미국 타임즈의 세계 6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고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그 영양학적인 이점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이게 대마씨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콩에 많이 담겨 있는 그 단백질만큼이나 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아.
씨앗의 한 30g 안에 9.46%니까 거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씨앗에선 단백질의 아주 완벽한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네.
많은 아. 그런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섬유질이 그 약 한 3테이블스푼에 약 1.2g의 섬유질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치거든요.
네.
이 섬유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에도 또 혈당도 아주 천천히 올리는 그리고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햄프스데이가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Food Chemistry라는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요.
네.
이 그 햄프시드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항염증 효과, 또 뇌의 신경을 보호해주고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했었을 때,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신경병증, 통증, 또 소화발자 이런 데에 다양한 신경활동 질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요즘 뇌가 깜빡깜빡한다, 뭔가 걱정이 된다, 뇌 건강에서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제가 좋냐고 많이 그러시는데요. 이런 영양제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햄프시드를 가볍게 뭐 밥을 할 때 좀 섞어서 드신다거나
네.
저는 이렇게 수프, 야채 수프 할 때 이걸 한 두 숟가락 넣고 길이도 오트밀도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약간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서 먹기에도 되게 좋고요. 밥 하실 때도 한 10% 정도 내가 평상시에 드시는 밥이나 잡곡을 한 9, 그다음 햄프시드를 1 이런 비율로 밥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뭔가 내가 음식을 사거나 재료를 살 때 뒤에 보면 성분표를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햄프시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은 성분이 막 가득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그만큼 다른 뭔가가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적혀 있다.
네.
그거는 오히려 더 뭐 방부제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화학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네.
뒤에 라벨을 이렇게 고르실 때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이 정말 똑똑하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맛있게 마케팅적인 그 요소로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저에게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할 권리가 있고 또
네.
똑똑한 음식이 더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푸드 라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더스웨이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들으시면 이렇게 똑똑한 푸드 음식을 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어떤 걸 골라야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네.
여러분이 마트 가셨을 때 물건을 구입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압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